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 측이 핵시설 5곳 가운데 한두 곳만 폐기하려고 해서 결렬됐던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비핵화에 대해 강조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하노이 회담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시설 가운데 한두 곳만 폐기하기를 원했다면서 하지만 그는 다섯 곳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나는 김 위원장에게 그것은 좋지 않다, 진짜 합의를 하자고 말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시설 숫자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이 다섯 곳이 미국 정부가 정밀하게 파악한 수치인지 포괄적인 언급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핵시설 다섯 곳이 각각 북한의 어디에 있으며 어떤 종류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영변을 포함한 다른 핵시설까지 폐기할 것을 북한 측에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이 거부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영변 이외의 핵시설을 언급하자 북한 측이 놀란 것 같았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은 그동안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해 왔었지만 지난 2년 동안은 어떠한 실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24차례, 22차례, 18차례 실험을 하고 내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꽤 거친 말을 주고받는 시기가 있었다면서 그 이후에는 실험이 없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구글과 인텔, 퀄컴, 브로드컴, 자일링스를 비롯한 미국 주요 정보기술 업체들이 중국 회사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은 구글이 화웨이의 자사 독점 앱과 서비스 접근 권한, 기술 지원 제공을 중단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는 세계 시장에서 스마트폰과 5세대 이동통신 장비를 판매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매체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 미국 정보통신산업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다음날 미 상무부가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들을 거래 제한 목록에 올린 데 따른 것입니다. 목록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을 면허 없이 사들일 수 없게 됐습니다. 구인 면허 취득을 시도하더라도 불허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경제전문방송 CNBC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군 통신장교 출신인 런정페이 회장이 세운 화웨이가 5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강자로 떠오르면서 중국의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은 지난 18일 일본 신문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사용금지 조치로 화웨이의 성장이 더뎌질 수는 있겠지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매출 둔화율은 20% 미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해군이 이란과 인접한 아라비아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해군 당국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미 5함대 작전구역인 아라비아해에서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과 해병 제22원정대가 탑승한 키얼사지 강습상륙전단이 합동훈련을 진행했다고 어제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당국은 위기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고 중요한 지역에서 불안정 유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훈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또한 이란으로부터 제기된 불특정 위협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수행됐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은 고위 당국자들 간의 전쟁을 거론하면서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호사인 살라미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어제 우리는 전쟁을 추구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서 반면 우리의 적 미국은 전쟁 수행 의지가 부족하고 싸우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싸우길 바란다면 그것은 이란의 공식적인 종말이 될 것이라면서 다시는 미국을 협박하지 말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서 초강대국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저녁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세계를 장악하기 원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차이나 2025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한다는 방침에 지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한국이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한 가운데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투명한 전달과 분배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They need to have full access to the areas where there is need.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핵 문제와 분리해야 한다며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지만 북부 산간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 곳에 따라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2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북 지원 방침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서도 한국과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지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7일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 결정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대화하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 7일 35분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한국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절대적으로 축복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7일 유엔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가 진행하고 있는 북한 아동과 임산부 영양지원 등의 사업에 자금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이 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이날 개성공단 기업인 193명의 방북 신청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된 노력에 있어 밀접히 공조하고 있다면서 두 나라가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3년 만에 처음으로 개성공단 기업인 193명 전원의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이 국제기구의 대북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한 가운데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투명한 전달과 분배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취약계층이 지원 물품을 직접 손에 쥐는 단계까지 추적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의 대북 인도 지원이 세계 식량 계획 WFP와 유엔 아동 기금 유니세프와 같은 유엔 기구를 통해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very helpful, valuable that the aid will go through the UN agencies. Because the UN agencies have a history of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to increase their access.
코헨 전 부차관보는 1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유엔 기구들이 현지 접근성을 높여달라고 북한과 협상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수혜자와 분배 방식을 확신하기 어려운 대북 지원의 고질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북한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 기구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need to have full access. To the areas where there is need. They need to have free movement of their staff.
WFP와 유니세프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곳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구호 요원들이 현지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자료를 자체적으로 취합하고 평가함으로써 정확히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과 중국의 대북 지원은 북한의 물품만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던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 물품이 북한에 도착해 창고에 저장된 뒤 분배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감시를 늦추지 말아야 하며 가급적 주민들에 의해 소비되는 단계까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onitoring all the way from the point of arrival to warehouse to the point of distribution even better to the point of consumption.
특히 새로 지원된 물품들은 군부의 전략적 비축물 창고로 옮겨지고 원래 저장돼 있던 전략 물자들이 분배되곤 한다는 증언이 있다며 지원 물품이 곧바로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at happens based on witness accounts is that humanitarian aid is taken to storage.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한국 정부가 대북 지원을 위해 공여를 약속한 800만 달러는 미국이 지난 2008년 지원하기로 했던 5억 달러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8 million is a very small amount. It's aimed at a very small population.
따라서 한국의 지원금은 북한의 수유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도움이라고 킹 전 특사는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핵 문제와 분리해야 한다며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외교적 노력을 저해하는 모든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다른 나라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공정성과 국제적 인도주의 원칙에 근거한다고 EU가 밝혔습니다. 야담 카즈노스키 EU 대변인은 17일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 호소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EU는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돕기 위해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의 6천 가구에 해당하는 약 2만 4천 명에게 쉼터와 식수를 제공하고 위생, 청결 분야에 도움을 주기 위해 10만 유로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16년 8월 말에는 함경북도 지역을 강타한 홍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30만 유로를 배정했으며 2017년에도 홍수와 가뭄 대비 지원금으로 또 다른 30만 유로를 지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카즈노스키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북한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전달돼야 한다는 것이 EU의 입장이고 EU는 식량 안보 면에서도 가장 취약 계층을 지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인도적 지원은 북한 핵 문제와는 별개며 대북 제재가 인도적 지원 목적을 위해 일부 변화될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카즈노스키 대변인은 또한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외교적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즈노스키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자신들이 공언한 약속을 이행하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과정에 다시 관여하는 긍정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희망하는 것이 이후의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심각한 가뭄이 미국의 기상위성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가뭄이 시작된 시점이 올해로 드러나 아직까지 식량난이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수확 시기가 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 위성사진을 토대로 분석한 가뭄지수 지도에는 지난 6일부터 12일 사이 한반도 북부지대 대부분이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가뭄 지수 자료는 가뭄의 정도에 따라 중간과 높음, 심각 수준을 노란색과 빨간색, 검붉은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한 노란색과 붉은색이 북한 일대를 뒤덮고 있고 군데군데 검붉은색까지 섞여 있는 건 이달 초 북한의 가뭄이 극심했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뭄은 자강도와 양강도, 함경남도에서 특히 더 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들도 곳곳에 붉은색으로 표기된 곳이 많아 가뭄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과 28일 사이 시점에는 북한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높음 수준의 가뭄이 퍼져 있을 뿐 북부 지역의 가뭄은 중간 수준 이하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주 뒤인 지난달 29일과 이달 5일 주간에 들어서면서 북부 지역이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해와 비교해도 올해 가뭄이 극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월 초를 기준으로 할 때 지난 8년간 가뭄 비율이 높았던 시기는 2012년과 2014년, 2017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올해 가뭄에 비하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적습니다. 북한은 올봄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사실상 인정한 상태입니다. 북한 기상수문국의 방순여 처장은 1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의 대담에서 올해 1월부터 5월 15일까지 기간을 놓고 볼 때 전국적인 평균 강수량은 56.3mm로 평년의 39.6%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1917년 이후 같은 기간 강수량으로서는 제일 적은 것이라고 말해 102년 만에 최저치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북한 내 가뭄이 심화되면서 최근 국제사회가 지적한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지적과 달리 본격적인 식량난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올해 가뭄으로 인한 피해 여부는 가을 수확철이 돼야 알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입니다.
The problem is it's the spring crop that they're talking about, which is vulnerable because of the drought.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은 가뭄으로 인한 북한의 봄철 작물에 대한 것으로 앞으로 몇 개월 후 수확 시기가 되면 정확한 사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 등이 제기하는 북한의 식량난은 약 3개월 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지난 4월 말을 기준으로 북한의 식량 가격에도 큰 변동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세계식량계획과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최근 공개한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난이 지난 10년 사이 최악이라며 국제사회에 긴급 지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뱁슨 전 고문은 북한 내 시장 가격 변화 등을 토대로 볼 때 아직 식량난으로 보일 만한 조짐은 없다고 최근 BOE에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최근 북한이 발표한 심각한 가뭄 실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을 자세히 소개하면서도 올해는 제재 완화를 목적으로 가뭄을 강조하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소개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0년 만에 최악이라는 북한의 심각한 가뭄 소식을 주목하면서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로버트 킹 전 국무부 인권특사를 인용해 김정은 정권은 습관처럼 식량 원조를 요청해 왔고 이번엔 식량난이 대북 제재 때문이라고 강조했는데 이전과 달라진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북한은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 제재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북한의 쌀 가격은 사실 최근 몇 주 동안 하락했는데 북한의 식량 공급이 여전히 원활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식량 수입은 2017년 9월부터 강화된 제재 조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벤자민 실버스타인 스팀슨 센터 객원연구원의 설명을 소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역시 북한의 최근 식량난 소식을 전하며 이는 북한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유엔 구호단체들이 그동안 북한의 어린이들과 산모들 사이에 만연한 영양실조를 줄이기 위해 매년 기부를 호소해 왔고 미국이 이를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 쓰라고 했는데도 북한은 재정을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주민들에게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은 미국이 북한을 억압하기 위해 만든 국제적 제재에서 비롯됐다고 선동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또 유엔 제재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금지하지 않는다면서도 지난 2017년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북한 어린이와 산모를 돕기 위해 800만 달러를 지원하려던 한국이 이를 재고하라는 압박을 받은 바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인구의 40%에 달하는 1천만 명 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유엔 구호기구의 보고 내용을 전했습니다. 또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이례적으로 식량 부족을 인정했다면서 긴급 식량 원조를 요청한 사실도 거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의 식량난을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연계해 분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북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데다 남북한 주도권 행보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권 내부에 위기감이 일었다고 전했습니다. 남북이 극적 화해 모드에 진입한 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최근 경제 침체와 일자리 경색으로 지지율이 타격을 받은 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으로 빈곤한 북한 주민은 물론 정부의 과도한 쌀 비축량을 줄이고 미북 간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또 북한 경제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정말로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알기 어렵다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유엔 식량기구들과 한국 정부가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며 지원을 촉구하는데 정작 북한 관리들은 국제사회에 식량 상황 개선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제재 해제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식량난을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유엔인권이사회가 개최한 북한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 회의. 여러 나라 대표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영양실조 문제를 제기하자 북한 대표단은 식량 상황이 3년째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리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입니다.
농업 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리고 과학기술과 선진 농법을 적극 도입한 것을 비롯하여 생산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결과 지난 3년간 농업 생산이 지속적으로 장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양국 가격이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식량 전망이 확고하다고 강조합니다.
지난 4년간 이 식량 판매소들에서의 양국 가격이 해마다 낮아져 2018, 2019년에 최저 가격을 기록하였다는 사실은 식량 문제 해결에서 진전이 있다는 것을 실증해지고 있습니다. 해결 전망은 확고합니다.
장마당 쌀값이 올해 안정적이고 오히려 좀 더 내려갔다는 대북 소식통들의 지적에 이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양국 가격도 낮아졌다고 정부 대표단이 직접 확인한 겁니다. 게다가 한채순 북한 보건성 보건경영학 연구소 실장은 모든 어린이에게 두유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량과 함께 과일과 우유, 수산물을 비롯한 보충식품들을 어린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과수농장들과 수산사업소들이 새로 건설되거나 확장되었고 어린이 식료품 공장들이 개건 현대화되었으며 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콩우유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기구들과 한국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이 10년 새 최악이라며 긴급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북한 당국자들은 오히려 식량 상황이 개선됐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북한 대표단은 또 어린이와 장애인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을 최우선순위로 돌보고 있다고 강조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이 가장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를 지낸 장일훈 외무성 선임연구원입니다.
In fact, the most vulnerable group, including children, women,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the real victim of the sanctions.
어린이와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제재의 실질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이런 제재가 즉시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식량을 과거처럼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입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식량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뭐 3년간 농업 생산이 지속적으로 장성됐다고 그렇게 발언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들이 뭐 식량 실조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뭐 원인은 국제 제재다.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식량 문제를 가지고 정치화시키고 완전히 악용하고 있습니다.
식량이 정말 심각하고 북한 정부가 취약계층을 우려한다면 전문가와 언론의 방북조사 접근을 투명하게 제한 없이 허용하면 되는데 북한은 과거나 지금이나 이를 규제하고 식량을 정치적 이중적 잣대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거의 해마다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는 북한 정부가 올해는 그 원인을 제재 탓으로 돌리는 게 다른 특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주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하지 않은 채 지속해왔던 무기 개발 등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In fact, the North Koreans are not going to provide food for their people. They are going to continue to do what they're doing in the area of weapons and so forth.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지난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식량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목적의 지출이 항상 우선시됐고 식량 위기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최고 지도자가 직접 관리하는 개별기금을 포함한 대규모의 국가 자원이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식량으로 사용되기보다 사치품과 개인 숭배를 위해 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도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과 지원 요청은 지속되고 있고 한국 정부는 17일 대북 식량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의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는 모두 식량난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군대를 방문해 화력 타격 훈련을 지도했다는 소식이 일주일째 첫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VN 뉴스 김영걸입니다.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비핵화 협상 이전에 냉랭했던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나마 유지돼온 미군 유해 발굴을 위한 협의도 최근 중단되면서 모든 대화 채널이 끊긴 상태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군 유해 송환 협의가 중단됐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미국과 북한의 모든 대화 채널이 끊긴 것을 의미합니다. 양측이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한국전쟁 미군 유해 수습과 송환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네네.
신원이 이미 확인된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서 전쟁포로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북한은 55구의 유해를 송환했습니다. 양측은 이후에도 장성급 회담과 서신과 서류 등을 주고받으며 공동 발굴과 송환 문제를 협의해왔습니다. 사실상 유일한 대화 채널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 이마저 막힌 겁니다.
그러면 미국과 북한이 아예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예, 북한이 미국 측의 서신과 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이에 따라서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북한 측과의 협의를 위한 노력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네네.
DPAA는 최근 성명에서 북한 내 유해 발굴 활동에 대한 계획과 조율, 실행을 더 이상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유해 발굴 또 송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유해 송환은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개 항 가운데 유일하게 진전을 이룬 사안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에 따라서 미국은 올 봄에 북한 지역에서 북한 측과의 합동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낙관했었습니다.
네.
미국은 지난해 9월에 열린 북한군과의 장성급 회담에서 장진호와 운산, 청천 등 다수의 유해가 묻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투 지역에서의 공동 유해 발굴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만약 하노이 회담이 잘 됐다면 올봄부터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됐었겠죠?
예,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직후에 짐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었습니다.
네네.
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하노이 정상회담에 앞선 공개연설에서 국방부가 한국전쟁 중 가장 치열하고 피해가 컸던 전투지역에서 적극적인 유해 발굴 작업을 위한 계획을 북한 측과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해 발굴을 통해 끔찍했던 전쟁의 상처를 마침내 보듬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었습니다.
네. 지금 북한 지역에 묻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한국 전쟁의 미군 유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미 국방부에 따르면 약 5,300여 구에 달합니다.
예.
북한 내 유해 발굴 작업이 시작된 건 1996년이었는데요.
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200여 구 정도가 수습돼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은 해외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를 끝까지 찾아내서 고국 땅에 안장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국가의 약속 완수를 자신들의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전혀 없는 건가요?
예, 미국은 북한 측에 계속적으로 대화 재개를 위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유화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네.
미국은 또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간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일절 응답하지 않으면서 관영 매체를 통해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 변화만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도 그렇고요. 한국 정부도 지원 방침을 밝히고 있고 이런 그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한 미국의 지지, 유해 발굴 작업 제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식량 지원과 마찬가지로 유해 송환도 인도적 사안이면서 신뢰 구축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식량 지원에 호응해서 유해 발굴과 송환에 협력한다면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유해 송환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건 잘 알려진 일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몇 차례에 걸쳐 감사를 표했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1969년 북한으로 납치된 대한항공 여객기 탑승자의 아들이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아버지와 한국에 있는 가족 간 자유로운 연락을 허용하도록 북한에 촉구하고 독립적인 제3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자유의지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0년 전 발생한 대한항공 칼 여객기 납북 사건의 피해자인 황원 씨의 아들이 아버지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1969년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의 황인철 대표는 2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버지 납북을 자의적 구금으로 판정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북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이 워킹그룹을 통해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 사리원시, 그러니까 평양에 들어가는 그 길목 근처에 저희 아버지 계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자의적 구금을 통해가지고 그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황 대표는 북한에 있는 아버지와 한국에 있는 가족 간에 자유로운 연락을 허용하도록 북한에 촉구하고 독립적인 제3자를 통해 아버지의 자유의지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의적 구금이란 개인이 범죄를 자행했다는 증거나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구금되는 것을 의미하며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피해 당사자와 가족, 인권단체들의 청원을 받아 자의적 구금 여부를 판단한 뒤 필요한 권고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아버지가 2013년에 평양에서 100km 떨어진 곳에서 탈북을 시도하다가 불발된 후 연락이 끊겼다가 2016년과 2017년에 아버지가 계속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아버지의 현재 상태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황 대표를 대신해 진정서를 실무그룹에 제출한 전환기정이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황 대표 아버지가 감옥에 수감된 상태는 아니지만 이동의 자유가 없는 가택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자의적 구금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나 일정한 게 딱 정해진 곳 아니고는 다닐 수 없게 자유가 속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자의적 구금 그 실무그룹에서는 다루는 상황입니다.
칼기 납북 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강릉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10여 분 만에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듬해인 1970년 2월 14일 승객과 승무원 50명 가운데 39명을 송원했지만 황원 씨를 포함한 11명은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황인철 대표는 앞서 2010년에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국내 납북자 중 처음으로 아버지 사건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했었다며 하지만 북한의 답변은 너무 무성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강제실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WGEIDSR을 인도주의적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의 적대 세력에 의한 대결 측정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답변으로
황 대표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아이슬란드가 아버지의 실명을 거론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제시한 상황이라며 북한이 또다시 명백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국제사회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해결 방도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내 아버지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 사건이 끝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었고요. 내 아버지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과거의 사건으로 해가지고 마치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아치는 것 자체가 저는 절대 이해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황 대표는 칼기 납치 사건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명백한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묵인하고 사건 자체를 축소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환기정위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최근 UPR에서 우루과이와 아이슬란드가 칼기 납치 문제와 황원 씨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것을 보고 지금이 문제를 제기할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제출된 진정서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할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메시지 전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애타게 찾고 있다는 얘기가 뭐 그 황희철 그 씨의 아버지 황원 씨한테 전달이 될 거고요. 아들이 여전히 찾고 있다라는 그 희망을 갖게 되실 거고요.
아울러 황원 씨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 북한 당국이 황 씨를 박해나 위험한 상태로 몰고 가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와 통일부는 황인철 대표가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한 BOA 논평 요청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란이 싸우길 원한다면 이는 이란의 공식적인 종말이 될 것이다 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업체인 구글사가 미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중국 화웨이사에 대한 주요 기술 지원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남북 국경에서 잡힌 불법 이민자들을 플로리다로 이송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이란 소식부터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강도 높은 경고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이 전쟁을 원한다면 그것은 이란의 공식적인 종말이 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트위터에 이같이 적으면서 다시는 미국을 위협하지 말라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습니다.
네, 미국 언론과도 인터뷰를 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요. 국내외 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한 이란 핵 합의는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엉터리 합의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 이란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란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는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 며칠간 보여줬던 이란에 대한 태도와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많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뉴욕타임스 신문은요. 미국 정부가 중동 지역에 12만 병력의 미군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이란과 전쟁을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기를 희망한다. 지금은 아니다라면서 수위를 낮췄습니다.
네.
또 이란 정부와 대화 가능성도 열어뒀었습니다.
네, 그런데 며칠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이유가 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대이란 경고를 하기 전에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 근처에 로켓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네네.
이 공격과 이란이 연관되어 있는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이란이 이 공격과 연관이 있다는 징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라크 정부 청사와 미국 대사관 등 등 외국 공관이 모여있는 이 바그다드의 일명 그린존에 19일 로켓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린존은 정부청사와 공관들이 있어서 평소 군경의 삼엄한 경계태세가 이루어지는 안전지대인데요.
네네.
하지만 이날 로켓 포탄 공격을 받은 겁니다.
네.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불과 5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라크 무명 용사 기념비 인근에 떨어졌습니다.
예.
로이터 등 주요 매체들은 이라크 경찰이 바그다드 동부 알시나 지역에서 로켓 발사대를 찾아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지역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민병대의 본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명이나 다른 피해는 없는 겁니까?
미 중부 사령부와 이라크 군 당국은 로켓포 공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나 건물 피해 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로이터 통신은 이번 공격은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이라크를 전격 방문해서 이라크 정부 지도자들에게 혹시 모를 공격에 대한 위험을 경고한 지 며칠 만에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마이크 폼페오 장관이 이라크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네, 이라크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아파 민병대의 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면서요. 이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이 폼페오 장관의 경고는 시아파 민병대가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 부근에서 로켓포를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첩보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번 공격을 자행했다고 나서는 세력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만약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나 이런 세력의 일원이 이 공격을 자행했다면 미국 정부는 마땅히 이란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매체들은 이번 공격에 사용된 로켓 제작과 운용에 이란 기술이 상당 부분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 정부도 관련해서 반응이 내놨죠?
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을 본따서 이란을 결코 위협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린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네.
또 호세인 살라미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이란은 전쟁을 추구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모든 국방 분야에서 준비가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중동 지역의 정세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동 지역에 에이브라함 링컨 항모전단과 B-52 전략 폭격기, 수송 상륙함,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포대 등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17일과 18일엔 아라비아 해에서 대규모 해상 합동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 의원대사에서는요,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한 이란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폼페오 국무장관과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 패트릭 셔나한 국방장관 대행 등이 21일 오후 상원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비공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중국 화웨이사에 대해서 구글사가 주요 기술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네. 세계 최대 정보 기술 업체의 하나인 구글사가요. 중국 화웨이사가 만드는 차세대 스마트폰에 대해서 구글사가 자체 제작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구글 포토, 구글 맵 등 주요 기술 지원 제공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네.
구글사뿐만 아니라 인텔, 퀄컴, 브로드컴 등 미국의 주요 정보 기업들도 이 화웨이사에 대한 주요 서비스 중단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화웨이사의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구글 플레이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그대로 기능합니다.
예.
구글사는 20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요. 미국 정부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기존에 있는 화웨이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구글 서비스는 그대로 작동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명령이 지금 움직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건데요.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미국 정보통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상무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그렇죠.
미 상무부는 곧바로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목록에 올렸습니다.
네네.
이 목록에 올라간 기업들과 거래하려면 반드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구글사가 주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됐다는 것은 화웨이사로서는 타격이
크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화웨이사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해외에서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안드로이드 사용이 차단될 경우에 대비해서 독자적인 운영체제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고 성공해서 일부 자사 제품에 사용 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또 이미 중국 정부가 구글의 주요 서비스와 앱을 차단해왔기 때문에 중국 내 사업에 당장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화웨이사가 중국만 시장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시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한국 삼성이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화웨이가 미국 애플사를 제치고 2위에 올라서 삼성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화웨이사는 무서운 기세로 중국을 넘어서 세계 시장 장악을 노리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은 화웨이사가 집중 공략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만약 화웨이사가 만드는 스마트폰에 구글사의 서비스와 앱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요 매체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중국 화웨이사에 대해서 왜 이런 조치를 하는 건지 짚어보죠.
네, 미국 정부는요,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사가 중국 정부의 간첩 활동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 창업주인 런정페이 회장은요, 미국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조치로 화웨이 성장이 늦어질 수 있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도 화웨이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박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무역 분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의 해군 함정이 남중국 해상에서 항해의 자유작전을 펼쳤네요.
네, 미 해군 7함대 소속 플레이블함이 20일 남중국해 스카이보로 암초 12해리 안쪽으로 항해했습니다.
네.
미 해군 함정의 남중국해 분쟁 수역은 운항 분쟁 운영 수역 운항은
네네.
이달 들어서 두 번째인데요.
예.
7함대 측은 이날 작전의 목적이 과도한 영유권 주장에 도전하고 수로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 남부 국경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망명을 신청해서 관련 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발표가 나왔네요.
네, 케빈 맥컬리넌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이 19일 CBS 방송과 회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남부 국경에서 잡힌 사람들을 플로리다로 이송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남부 국경에 잡힌 사람들을 플로리다로 이송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군요.
네, 지난주 16일 플로리다주 브로워드 카운티와 팜비치 카운티 관계자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월경자들을 자기들 관내로 이송하려 한다면서 이를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불법 월경자들을 특별히 플로리다로 보내려 했던 이유가 뭐였나요?
멕시코와 접한 서남부 국경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예.
이 플로리다 같은 다른 지역으로 분산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세관보호 국경보호국은 최근 매일 4,500명이 남부 국경에서 체포되면서 현재 17,500명을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조치에 거론된 지역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이들을 수용할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수용소에 있다가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풀어주는데 이들을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예.
공화당 소속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론 드센티스 주지사도 이 방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실제로 그 세관 국경보호국이 수용하고 있는 불법 월경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했다 이런 보도를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관 국경보호국은 텍사스 수용소에 있던 사람 일부를 비행기를 이용해 에서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있는 수용소로 이송했다라고 17일 발표했습니다.
네. 샌디에고는 달리 플로리다에서는 반발이 거세서 이제 결국 포기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런 거로 보입니다. 맥컬리넌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은 19일 방송회견에서요. 이 문제를 검토하긴 했지만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철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존 샌더스 세관 국경보호국 국장대행도 18일 성명을 내고 세관 국경보호국이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미국 북부나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로 이송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트위터에 불법 이민자 이송 계획은 없었다면서 언론이 잘못 보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오전에 구름 많다가 평안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대부분 오후에는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하지만 평안북도의 중간강계 희천은 오후에도 구름 많겠고요. 중강지역은 한때 비도 내립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 23도, 남포 아침 기온 13도, 낮에는 22도, 신의주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23도입니다. 중강 아침 최저 8도, 낮에는 19도, 강계 아침 최저 9도, 낮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신계 지역만 오전에 구름 많고 나머지 지역은 구름 조금 끼거나 맑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12도, 낮 최고 23도, 개성 아침 최저 11도, 낮에는 23도, 사리원 아침에는 11도, 낮 기온은 2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만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고 나머지 지역은 하루 종일 구름이 많이 낍니다. 해산과 삼지연 지역은 오후에 가끔 비도 내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0도, 낮 최고 25도, 해산 아침 5도, 낮 최고 17도, 원산 아침 최저 14도, 낮 기온은 25도, 청진 아침에는 10도, 낮에는 20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는 22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맑겠고 서해는 구름 조금 낀 후에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5월 20일 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 저녁 방송 마감 뉴스입니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 측이 핵시설 5곳 가운데 한두 곳만 폐기하려고 해서 결렬됐던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비핵화에 대해 강조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하노이 회담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시설 중에 한두 곳만 폐기하기를 원했다면서 하지만 그는 다섯 곳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나는 김 위원장에게 그런 조치는 좋지 않다, 진짜 합의를 하자고 말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시설 숫자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이 다섯 곳이 미국 정부가 정밀하게 파악한 수치인지 포괄적인 언급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핵시설 다섯 곳이 각각 북한 내에 어느 곳에 있으며 어떤 종류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영변을 포함한 다른 핵시설까지 폐기할 것을 북한 측에 요구했으나 김정은 위원장이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변 이외 핵시설을 언급하자 북한 측이 놀란 것 같았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해왔지만 지난 2년 동안에는 어떤 실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24차례, 22차례, 18차례 실험을 했고 내가 취임한 뒤에 꽤 거친 말을 주고받는 시기가 있었다. 그러고는 실험이 없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여사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구글과 인텔, 퀄컴을 비롯한 미국 주요 정보기술 업체들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구글이 화웨이의 자사의 독점 앱과 서비스 접근 권한, 기술 지원 제공을 중단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는 세계 시장에서 스마트폰과 5세대 이동통신 장비를 판매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매체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 미국 정보통신산업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다음 날 미 상무부가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들을 거래 제한 목록에 올린 데 따른 것입니다. 목록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을 면허 없이 사들일 수 없습니다. 구입 면허 취득을 시도하더라도 불허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경제전문방송 CNBC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군 통신장교 출신인 런정페이 회장이 세운 화웨이가 5세대 이동통신 분야 강자로 떠오르면서 중국의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은 지난 18일 일본 니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사용금지 조치로 화웨이의 성장이 더뎌질 수는 있겠지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매출 둔화율은 20% 미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해군이 이란과 인접한 아라비아 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해군 당국은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오함대 작전 구역인 아라비아 해에서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 해병 제22원정대가 탑승한 키얼사지 강습 상륙 전단이 합동훈련을 진행했다고 어제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해군 당국은 위기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고 중요한 지역에서 불안정 유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훈련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또한 이란으로부터 제기된 불특정 위협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수행됐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은 고위 당국자들 간의 전쟁을 거론하면서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호세인 살라미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어제 우리는 전쟁을 추구하지 않겠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서 반면 우리의 적 미국은 전쟁 수행 의지가 부족하고 싸우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싸우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이란의 공식적인 종말이 될 것이라면서 다시는 미국을 협박하지 말라고 트위터를 통해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걸프 지역 일대에 항모전단과 B-52 폭격기, 패트리엄 미사일 포대 등을 배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초강대국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저녁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세계를 장악하기 원하고 있다며 그들은 차이나 2025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이나 2025는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제조 2025를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